욥은 정직하고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소박할 만큼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가진 걸 모두 잃고 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시험을 해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과 또 자식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으면서 최악의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욥이 걱정된 세 친구들은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지켜보고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한 명씩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분명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오늘 11장에서 소발이 입을 열어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조언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옳다 말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회개하고 엎드릴 것을 충고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남을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좌절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책에는 66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장르와 맥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큰 맥락입니다. 맥을 놓친 채 구절구절에만 집중하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거나 욥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돌아가신 친할머니신데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할머니의 조언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정원이는 의사나 목사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그 정원이가 접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한참 진로를 고민하고 생각할 나이쯤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절대 안 한다는 고3 때 전과를 해서 문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능을 보고 학과와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저에게 그때까지 그 말이 남아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신학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신학생이나 전도사로서의 첫걸음은 정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매운맛, 뜨거운맛, 불맛 다 보면서 처음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의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해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앞부분에 불평한 것 같은 느낌이라 뒤에서 커버 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엄마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를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하다가 그때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나한테 참 컸던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진짜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나 봐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말했어. 저희 친가에는 친손자, 손녀가 총 5명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똑같이 너는 의사나 목사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길을 걸은 것을 후회하는 것은 절대, 절대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속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나만 귀가 얇아서 이 길을 걷고 있나 라고 생각하거나 한 명만 걸려라 했는데 내가 걸렸나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은 정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듣고 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욥을 향한 세 번째 친구의 조언, 나아마 사람 소발의 충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인물들의 그 인물들의 이름에 뜻이 있죠.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저귀는 새라는 뜻입니다. 소발의 말투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소발은 욥을 보고 말이 많아서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직선적이죠. 욥이 스스로 난 벌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그 정도로 죄가 있진 않아 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화를 내면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제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11장 7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심오함과 숭고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고 넓고 깊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너는 감히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소발은 욥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회복할 출구를 제시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다 쫓아낼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어려움 같은 건다 지난 일이 될 것이다. 어두움이 빛이 될 것이고, 불안전은 안전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발견된 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은총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 같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맞는 말 같으신가요? 고개로라도.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네, 회개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 계속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듯이 회개는 회복을 일으킵니다.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저는 욥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이 고난의 신비가 가지는 다른 의미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포인트는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죄에 대한 회개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도 언급되었듯이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나오니까 그럼 혹시 의인이라고 했던 것이 뒤에 가서 사실이 아니었다 하려나 하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무리 의인이라도 원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100% 표할 수 있겠어? 라고 갑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트릭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모든 죄 있는 사람을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가서 벌 주시는 분도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려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로 규정하는 의, 옳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로또를 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정이 어렵습니다.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마음껏 헌금하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가 우리 기준에 한 번은 들어줄 법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파국이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좁고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가장 선한 것으로 실패 하나 없이 이끄실 만큼 완벽하고 넓은 지경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양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최고의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시고 이끄시는 올마이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완벽히 신뢰해야 합니다. 욥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죄를 징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자꾸 갑자기 사랑이 나올까 싶으신가요? 이것이 욥기의 전체 맥락 중 하나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현재 그의 앞에서 닥친 최악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그것들을 끼워넣고 하나님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제 유튜브에는 자꾸 남들에게 뜨지 않는 것들이 뜨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안정을 열어주시는 신호 몇 가지라는 것이 떴습니다. 유튜브가 뭔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저는 보통 그런 쪽집게 도사 같은 제목의 영상이나 글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나와 아주 밀접했던 내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보편적이고 되게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답은 나에게 직접 주시겠지 라는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하고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주신다는 신호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자체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신호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겨졌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이유 모를 벌을 주시는 재판장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둘도 없이 사랑하셔서 가슴 아프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라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진심으로 만족하십니까? 그치만 사랑하지만 이런 but이 없는 however가 없는 진심으로 만족한 상태에서는 신뢰에서 그것은 비롯되고 신뢰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알 수 없다고만 느끼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미궁 속에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알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신비한 주님의 지경과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제스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느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표현할 차례입니다. 사랑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해서 와, 대단한데? 그렇게까지나 사랑한다고? 와, 네 사랑 진짜 크구나. 대단하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시죠? 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감탄만 하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좋다는 표현은 곧잘 하는데 이상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끼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정말 긴 세월을 하나님의 사랑을 관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보며 감탄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라고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참 다양한 변명들을 대왔습니다. 이건 내 성격 때문이지 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뭐 세상엔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도 다 뭐 아시겠지. 꼭 말해야 아시겠어? 이렇게 둘러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직접 그 고백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저와 하나님 사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엄청난 변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나와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정도에 그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슴 뜨겁게 고백하는 관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힘들어져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고난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랑, 그래서 그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의 고난마저도 그를 위해서 주시고 함께 걸으시고 계시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결같은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잘 되고 있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든 이미 최악의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비우고 내려놓게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면 더 이상 우리의 앞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참담하거나 무기력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욥은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 망가진 모든 삶의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이 욥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씩 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다 회복시켜 주신 뭐 하십니까? 이미 너무 많이 잃었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한 욥에게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기프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